스가랴 오늘은 9장 말씀입니다. 제가 9장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을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네,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일곱 가지를 여기 지금 성경 한글 성경에는 경고라. 영어에서는 burden이라.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후렴이라고도 하고, 경고라고 했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9장은 첫 번째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고는 한번 모일 때마다 한 장씩. 근데 좀 그렇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 장씩 보고 있어서 오늘 첫 번째의 경고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이상에서는 그 메시아 왕께서 일장에서 홍마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 오늘 보는 9장에서는 9절에 보면은 작은 나귀 새끼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같은 내용이 되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죠. 1장에서는 온 땅을 다 두루다닌 후에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을 두루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눈인데, 그죠? 9장 8절에도 눈으로 다 살피시고 계시는 내용이 또 나오죠.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이 1장 15절에서 보여졌죠. 이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 심판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9장의 2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지금 이 열국, 이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리고 1장 첫 번째 그 이상에서 굉장히 그 내용들이 뭐였어요? 전쟁의 이미지였죠. 그 용사, 군사적인 왕,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결국 내 집을 건축하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왔는데, 여기는 내 집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첫 번째 경고하고 첫 번째 이상하고 많은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보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9장을 오늘 쭉 읽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 된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은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왕국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구원 역사 전체적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약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 역사를 사용해서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렇죠? 그리하여 그 구원 역사를 통해 결국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참 구원 역사를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이 참 구약적인 용어예요. 즉 세상적으로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영원 수준으로 이해를, 왜 예표가, 그 예표가 예표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또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걸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말이라. 지금 그 9장 1절과 2절 상반부에 있는 그 이 나라 이름들, 도시 이름들, 이런 게, 이 수리아, 한국말로 하면 수리아 나라 지대,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죠. 그 다음에 사실, 2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는 한국말로 베니게, Phoenician territory죠. 그리고 지금 5절에서 7절은 blessed, 우리 필리스틴 하는데 blessed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지금 이런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도시들의 이름들. 그런데 지금 2절, 그 접경대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니 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여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리고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본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 수준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왕국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 돼갖고 같이 싸우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이 적을 얘기하는 거죠. 즉 사탄의 그 싸움이죠. 그것을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이냐 그런 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 역사를 보면 그 아수르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 나라도 망하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표하는 것들이 예표하는 그 궁극적인 현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때 자꾸 아침에 했던 게 기억이 나갖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보통 그 성경 공부 수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여기에 나오느냐?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전부 이렇게 팩트. 예, 초점을 너무 맞춰요. 그래갖고 그런 그냥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옛날에 그런 사건이다고만 배우면 사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도덕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도덕을 붙여야 뭔가 우리한테 의미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많은 구약의 그 성경 공부가 결국 도덕 공부로 끝납니다.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런 팩트, 그러니까 지금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는데 그 일들의 의미하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예표가 하는 그 이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수준 그 뜻을 그 의미를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 공부는 도덕 공부밖에 안 됩니다. 결국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이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보장이라는 건 fortress. 이렇게 안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모으고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 즉 자기네 나름대로 그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4절에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영어로 보면은 바다 권세를 친다기보다 그들이 가진 그 모든 재물과 이런 거를 바다에다 다 던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가 불에 삼키울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무서워합니다. 여기 5절에도 보면은 무서워한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렇게 심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영원한 심판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또 구원으로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심판한 내용이 무지하게 나오는데 그 뒤에 그렇게 심판하면서 뭘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근데 회개를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소리가 나와요. 6절에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유다는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럼 누가 지키고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여기 글자 그대로 하면은 포악한 자가 다시는 거기 지나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구약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즉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즉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이 교회 그 모습. 거기가 이제 즉 천국을 이렇게 지켜서 천국에는 이제 죄인들이 지나댕기지도 않는. 그러니까 천국에는 나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왜 안 믿는 사람을 다 나쁜 사람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걸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우리들이 잘 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세상은 심판을 하시고 자기의 나라는 지키시는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루시는가? 9절서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기뻐할지라 이것이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시니까. 시편 96편 11절부터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니 왜?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오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왕으로 오십니다. 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왜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우리 9절로 다시 가서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좀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즐거이 부르는 것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왕이 이 뭐야 왕으로서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 왕이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이렇게 행진 그럴 때 즐거이 부른다 이런 것이 표현되는데 지금 왕이 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왕이 오시는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까지도 좋아요. 근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즉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건데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의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이 메시아를 지금 표하고 있는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서도 지금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의 이 나귀 새끼 그러면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것이 암시돼 있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벌써 창세기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한 번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또 나오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왕이 오시는데 용사의 왕이죠. 군사왕. 전쟁하시러 오시는 왕인데 그리하여 적군을 다 물리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하시고 하는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메시아가 용사, 즉 군사, 즉 적을 다 물리치러 오시는 그런 제너럴 그런 모습은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 말입니다. 제가 몇 군데 보죠. 출애굽기 15장에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물속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다. 즉 뭐예요 지금?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물이 열렸다가 물이 닫혔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하나님이 용사로 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14장 거기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가 와서 저 애굽 군대와 싸울 것이다. 싸워서 이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도 그 바로 그 정복하는 그 내용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5장에 가 보시면 여호수아 5장 가서서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이 되기 전에 그 현실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 구약에서 나오시는. 그러나 이렇게 지금 군대 장관으로 지금 오시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봅니다. 향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그 촌락들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라. 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아이 뭐 수도 없어요. 한 군데만 더 보죠. 이런 모습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여기는 이제 낙타 새끼가 아닙니다. 백마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이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즉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결국 그 모습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두 번. 메시아가 두 번 오십니다. 초림은 재림.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왕으로 오시고 용사로 오시고 군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 때는 그 현실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적군을 물리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적군을 물리치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그렇게 안 하시고 가려져 있는 수준에서, 즉 십자가를 오히려 자기가 지는 듯한 모습. 십자가 보면은 세상에서 볼 땐 지금 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 건데 그걸로 물리치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세상은 초림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보통 엄청난 구원을 얻어서 지금, 예? 영적으로는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힘을 받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그럼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현실인데. 마찬가지에 초림 때도 정말 물리치러 오시잖아요.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기심이, 그 승리가 세상에서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해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죠. 지금 우리의 싸움이, 잘 이해를 하셔야죠.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이 전신갑주, 이 싸움에 나가는 그런 갑주인데 이걸 입고 싸우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방어는 믿음, 칼은 말씀. 믿음과 칼로 이 말씀으로 싸우는데 이게 뭐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뭐야 뭐 이기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까? 차라리 예,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몰고 들어가서 우리 옛날에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한 것 같이 몰고 들어가서 그 나라 다 쳐부시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팍 죽여버리고 그러면 어 믿을게요 이래야 뭐 진짜 예수님의 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받아가면서 복음 전하면 때리고 침뱉고 사도바울같이 그냥 의도만 터지고 그런데 복음 전하고 이게 뭐 이거 갖고 이게 싸움이 이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겸손하셔서 이 낙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공의로우시다. 아니 뭐 성경 구절에 수도 없어요. 근데 공의 의가 이게 왕이에요. 그렇죠? 거룩 그러면 제사장. 그렇죠? 그다음에 진리 그러면 이제 선지자. 의는 왕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건 의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지금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렇게 의로 다스리는 내용이 뭐 수도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죠. 한번 보죠.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 1절 도움을 구하러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그 이사야서 11장 3절 4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금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에 있으니까 이사야 한 군데만 더 보죠. 42장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지금 계속 그 공의, 진리, 이 왕.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그냥 읽지 말고 넘어가죠. 근데 이분께서 구원을 베풀고 오직 이분께서 그 메시아가 구원을 지금 사실 그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게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누구를 통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메시아 오직 이분만 그래서 그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아무리 군대가 엄청나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구하시는 것이면 그걸 막을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내가 죽는 것을 막아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걸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는 그게 구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왜? 항상 예표는 세상 수준에서 표현돼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이 진짜 군대가 쳐들어오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고 이런 게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오고 애굽은 망하고 이런 게 구원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참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참 구원은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메시아가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0장 8절 9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나 옥과 같이 해해지며 조매에게 먹히리라. 즉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 받는데 그 메시아가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21장 가보죠.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한 즉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지금 우리가 봤죠.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셔서 적군을 다 물리치신다. 용사다. 그리고 구약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용사로서 그 적군을 어떻게 물리쳐 주신 것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애굽 군대도 물리쳤지. 아수르 거기도 물리쳤지. 바벨론 다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어느 정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 내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타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잘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왕이 오면 나귀 탄다고 돼 있으니까 구약에. 근데 그것이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겸손하고 낮아지로 오시는 걸로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구약에 분명히 자기네가 성경을 읽으면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온다는 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죠. 와갖고 로마군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자기네들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뭐 잡혀 죽어. 아니, 뭐야 이거.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절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냐.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시는 오시는 용사의 왕. 이 모순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받으시러 오시는 용사의 왕. 근데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올바로 이해 안 하고 그저 낙이 타고 오는 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글자로 그대로.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의미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오셔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왕이신데. 그래서 이게 성경을 세상식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모세를 읽을 때 더 나가서 구약 전체를 읽을 때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 오직 예수한테 와야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해를 못하니까 수건이 덮어진 채로 구약을 읽으니까 아직도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밖에 몰라요. 참뜻을 모르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약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읽으면 이게 수건이 벗겨져서 읽으니까 구약도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약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키입니다. 예수님으로 문을 열어야 확실하게 열리고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이루시는 왕국이 고난이에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싸움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실 때에, 이게 그냥 세상같이 와갖고 적군만 때려 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적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적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일이 이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구원은 이 죗값을 치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적군만 때려뿌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세상식으로 적군만 때려부시면 되니까 그런 메시아를 찾는 거죠. 근데 뭐 요즘 교인들도 똑같죠. 세상에서 이기는 그거 도와주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왜 고난을 받고 뭐 핍박을 받고 힘들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이게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도 안 됩니다. 세상으로만 딱 보이면요 끝이에요. 뭐 어떻게 따르게 이게 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즉 진리가 헛소리로 들립니다. 뭐야 예수님 믿고 왜 고난이야? 예수님 믿어서 성공이지. 이 세상에서 힘을 내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데 근데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써주신단 말입니다. 근데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지금 고난받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것까지 나오는데도요,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이상하죠? 그분, 그 구약 백성들도 분명히 성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분명히 구약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그 구절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과 똑같아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안 보여요. 보아도 안 보고 들어도 못 듣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감사하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라. 그걸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우리가 설명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못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눈 뜨게 안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구장에서 이제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누가?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왕이 아니라 이게 또 servant, 종으로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은데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도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승리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적군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게는 지금 안 되지만. 분명히 지는 게 아니죠.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이기는 게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게는 재림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메시아가 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달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온 세상의 평화. 근데 그 온 세상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평화가. 그래서 이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완전하신 평강의 왕이 이걸 이루신단 말입니다. 즉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즉 성령님께서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 이제 다 이루십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그러나 여기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 성령님이 그 메시아와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거를 이제 쭉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즉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 보면 내 언약의 피라 그랬는데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영어로 보면요. My covenant. 그러니까 blood of my covenant. 그쵸? 영어 가져주시고 있으면 이 my. 그러니까 여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blood of my covenant with you. 즉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런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되는데 여기는 좀 그러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 그러니까 내 너가 갖고 있는 그 언약의 피 뭐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읽으면은 꼭, 그, 저희, 뭐야, 인간의 언약의 피, 이렇게 읽어져요. 그래서 좀 혼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이 my covenant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영어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즉,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 이게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지금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가 맺는 언약의 피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결국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말할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이제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동물들의 그 피로 해서 지금 왜 그것이 예수님의 그 피를 지금 예표하는 거니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라고까지 우리가 번역을 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지금 구약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핏 그게 이 그 뭐야 이 지옥을 갖다 핏이라고 그렇게 된 데가 많죠. 구약에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소망을 갖고 있는 즉 그 믿음이 있는데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아까 보장이라 그러면 fortress,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운 그 곳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즉 소망을 품어 갇혔던 자들의 배를 갚는다. 더욱 축복할 거다 이거죠. 그 전보다 더욱 축복한다. 이사야서 6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니. 그러면 결국 지금 그 fortress도 하나님의 성을 얘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으로 다 모아셔서 이제 엄청난 영광과 복을 받고 살게 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구약적인 용어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즉 활과 살, 이게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기로 삼아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는 분명히 그 남쪽 나라,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의 그 닉네임, 그죠? 북쪽 나라를 이렇게 칭하는 그 이름이었어요, 에브라임. 그래서 유다로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살을 삼아서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 즉 헬라 자식, 그 주의 나라죠.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갖고 내려오시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심판을 갖고 오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받고 믿고 기뻐하고, 하나는 거절하고 더위를 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느냐 심판이 되느냐. 말씀은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둘 중에 꼭 하나는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 머리에 쌓아놓으라. 저희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그들의 죄가 더 쌓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심판을 갖고 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제가 기도 얘기하면서 우리 저 특히 이제 그 뭐야 우리 예배 때 그 주기도문 좀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뚜렷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왜?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다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졌고. 그럼 재림을 구한다는 거는 세상이 망하기를 구하는 거죠. 재림하셨는데 세상은 안 망해요?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구한다는 건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거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즉 기도를 사용하셔. 그렇게 좀 성경에서 허용이 되는 그런 말인데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냥 자기가 능력이 또 이렇게 될까 봐 좀. 그렇게 하여 결국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14절.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즉 여호와가 살을 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살로 삼겠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즉 우리 메시아가 와서 싸웁니다. 그렇게 하여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거는 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풀어도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전쟁의 모습. 그런데 그거보다는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 승리의 잔치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그 승리의 잔치를 새들을 불러다가 그 죽은 그 사람, 용사들의 시체를 먹고 하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승리의 잔치예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전쟁으로 봐도 큰 무리는 아니죠. 계속 그렇게 싸우시고서 이기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하여 이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16절, 17절. 그날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셔서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면류관의 그 보석, 하나님이 쓰시는 그 왕관의 보석같이 그 나라를 빛내는.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왕관의 보석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래서 저도 애들 찬송가에 그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석이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그렇게 하여 그 여호와 땅의 빛나리라.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내리라. 그래하여 17절 또 구약적인 용어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 형통함을 어떻게 표현해요?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강건한. 구약 용어예요. 세상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청년과 처녀가 강건하여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끝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분들로 천국을 이루시는 그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어딜 봐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 안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벌써 이미 하나님 그 왕관의 보석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하여 그 영화로운 현실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아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우편은 어디야? 그 하나님 나라 바뀌잖아. 그건 안 좋네.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힘을 받은 사람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나니. 여러분의 참모습이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이 참모습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난대요?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그들과 함께 나타나리라. 구약서부터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런 현실을. 이렇게 되는 거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후에 오셨고 우리는 태어나서 사니까. 구약에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조에 벌써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현실. 정말 지금 현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탁 죽는 그 순간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탁 오시든지. 그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믿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곳의 시민들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약서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무엇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하여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지를 그 예표 수준으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속한 현실은 예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현실을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보게 하시고 더욱 믿고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